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읽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때 대부분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영웅시하고 특별히 그 일에 말리고 그 일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자신들의 경건과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사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는데 질병, 재정 이런 건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 한번 맞닥뜨려야 하는 권세이고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 위에 군림하시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에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가? 죽음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고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픔이든지 염려이든지 재정이든지 아무리 대단한 불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이름에 세상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기 그리하였으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받는 것이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익숙하시니까 시작! 네. 이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사도 요한이 90살 넘어까지 살았지만 사도 요한도 그의 손주뻘 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리고 그 어린 디모데 같은 사람도 그들을 형제로 호칭하였습니다. 자매로 호칭하였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들이나 모두 형제들아 라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부흥이 임하면 모두가 형제가 됐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907년에 큰 부흥이 임했을 때 상놈과 양반이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호칭에 예민한 민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부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다방에 가서 김 목사님 그러면 모두가 다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호칭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빌리지가 잘한 일 중에 하나,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집사님, 장로님 소리를 띄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먼저 자리 잡으면 뛰기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문 밖에 와서 내 엄마가 왔다,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성립되는 혈연관계입니다. 보혈의 피로서만 성립되는 혈연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제 관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들을 보고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칭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당신들도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다. 당신들이 형제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신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희 3살짜리, 4살짜리 꼬마에게 무슨 논리학을 가르치고 무슨 로그수학을 가르쳐도 걔는 모르는 겁니다. 걔가 시험지에 0점을 맞아와도 걔는 몰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면제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것, 어떤 무슨 뭐 율법에 관한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다는 것, 그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타까움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고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것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따라 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알 수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미 받았으나 수많은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의 완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받았던 바로가 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요, 무서운 사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강팍한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의 딱딱한 사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끔 분노가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를 분노,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경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 한동안은 굉장히 마음의 분노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과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크리티컬해지고 그럴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조차 못마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마음이 딱딱하고 그 사람이 찌꺼워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반대로 날마다 규칙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나머지 절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물론 기도를 빌리자서는 굉장히 세게 하는, 굉장히 크게 하는 편입니다. 저도 가끔 뭐 이렇게 기도하나 뭐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찮으시겠다. 왜냐면 막 기도가 안 되시잖아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요. 마이크를 안 대도 저기까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와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데 밴쿠버에서 제가 한 2, 3년을요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가만히 한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앉아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제 기억에는 그때가 제가 회복되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절대로 통성기도만 기도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날마다의 기도는요 주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시고 응접실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옥토와 같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궁핍함 중에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아깝던 돈이 안 아까워지는 거예요. 체크에다가 두 자리 숫자를 쓰던 게 세 자리 숫자가 되더라고요. 물론 집에 가서 많이 후회하긴 했습니다만 낼 때는 안 아까웠어요. 어쨌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세 자리 숫자도 써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리 숫자 아직 못 써봤습니다. 아직 그만큼 돈을 못 모아봤기 때문에 제가.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거예요. 제 목표가 밴쿠버에서 거기 한남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을 때 제가 밴쿠버에 살 때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한남 슈퍼마켓 가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싹 도망치지 않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도망치는 사람을 안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에게 좀 비판적인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마주 앉았는데 그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네 가지 종류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 돌짝밥,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토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까요? 방치하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옥토는 유일하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갈아엎은 땅의 옥토입니다. 그리고 옥토에는요 지렁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렁이 묵상이라고 하는 글을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 히트할 뻔했는데 한번. 저는 지렁이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벌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도바울이 그걸 묵상하다가 웜이에요. 웜. 그걸 읽어보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충, 하나는 지렁이란 뜻이 있어요.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렁이는 공에 있는 땅에 들어가 공에 있는 흙을 먹고 배출을 하면 옥토가 됩니다. 유기토가 돼요. 여러분 낙엽이 많이 떨어져도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지렁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낙엽을 썩잖아요. 낙엽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가 낙엽을 끌고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거쳐서 이렇게 꼬리를 바깥으로 해서 위로 뱉어내는데 배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흙이 유기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흙이에요. 기생충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배설합니다. 아니, 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이 기생충같이 될 것이냐, 지렁이처럼 될 것이냐. 영적 토양이 갈아엎어지기 위해서는 지렁이 같은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렁이 같은 시기가 있어야 하며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꿈틀해봤자 죽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 옥토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뭔가 남이 티꺼워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병이 든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선물하고 싶어요. 당신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당신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로 일찍 갈 수도 있으나 마음을 지켰기에 그의 마지막 몇 개월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제 스텝웨이에도 많은 레이오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찾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끝장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두 달 됐는데 젠센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약 26년 정도 목회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젠센 목사님을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님께서 고안하셨고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아버지 같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찾아뵙고 제 영어도 좀 늘고 목사님과 만나고 있는데 목사님이더라고요. Hey, Pastor Joe, what kind of topic do you want? 뭐 이런 발음은 아니시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본인이 막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얘기나 듣고 싶고 그냥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싶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인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인생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원래는 그 베티 사모님을 만날 때요. 그 사모님의 다른 자매, 시스터하고 먼저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 시스터는 안 되고 그 다른 시스터가 된 거. 완전 이 야곱 스토리 비슷해요. 뭐 이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젠센 목사님의 아버님은 큰 부자였습니다. 컨트랙터였습니다. 건축업자였고 많은 집을 개발해서 팔았고 또 부업으로 이 우드워킹을 좋아하셔서 목공예 가게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사셨는데 그 유명한 대공황 때 모든 걸 날리셨대요. 형제가 6명인데 8가족이 18 foot 18피트 되는 피트입니까? 포트입니까? 자그마한 트레일러에서 약 1년간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기간에 젠센 목사님이 그 기간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게 됩니다. 젠센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갱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갱스터인데 뭐 왜 이렇게 청소년 애들끼리 이렇게 막 집단으로 몰려갖고 막 몰려다니는 애들 있지 않냐고 그걸 갱이라고 부른대요. 그냥 유스 갱이라고 자기 그렇게 살았대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없었대요. 거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는 그때 지지 않게 해주셨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그 일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던 이 젠센이 돈 젠센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아주 자그마한 그냥 거기 8명이 어떻게 들어가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드라마틱한 신앙의 체험이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서서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경제가 무너지면 큰일이지만 끝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대공황 시절에 우리가 아는 허드슨 테일러가 운영했던 CIM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300명이 더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편지를 보내지도 않고 중국 내지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페이스 메소드라고 하는 신앙의 방법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하였는데 바로 그 기간에 3배나 더 되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이유는 당시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킥오프 당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 사회 시스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이 가난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궁핍함 가운데도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장은 아닙니다. 젠센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신에도 썼지만 자기는 26살이 되던 해에 당뇨병 타입 1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입 1이 있고 하나 타입 2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좀 공부했습니다. 타입 1은 아예 인슐린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타입 2는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몸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타입 2입니다. 그런데 젠센 목사님은 타입 1입니다. 자기가 그 병에 걸리기 약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인슐린을 추출하는 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더라고요. 10년만 일찍 그 병에 걸렸으면 자기는 죽었대요. 인슐린 주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7번씩 혈액을 채취하십니다. 최소 7번, 많게는 12번도 하신대요. 5번 이상, 미니멈 5번 이상 인슐린을 주사하십니다. 밤에 잘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새벽 2시에는 꼭 일어나서 혈당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인슐린을 맞고 다시 주무셔야 된대요. 그렇게 5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그때에도 목사님은 미안하다고 잠시 일어나셔서 혈당 체크를 하시고 피를 뽑으시는 거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인슐린을 한 대 맞고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이상 생존한 사람이 미국 전체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골드메달을 줬대요. 당뇨병 협회에서.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그 검사 페이퍼를 18페이지인가 20페이지를 빡빡하게 써서 냈대요. 이 시대에 공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힘든 내색을 하시지 않으시고 전혀 어두운 모습이 없으시며 평생의 사명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교회에 계셨다는 것은요, 우린 행운입니다. 행운.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때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부유하고 옥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라이프 스테이트먼트, Our Purpose라고 하는 글이 액자에 걸려서 그분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의 목적,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헌신한다. 우리는 경건한 모범이 되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타인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유머의 감각을 잃지 않을 것이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다. 이게 젠센 목사님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십니까? 소위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이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나 오늘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언약, 커버넌트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지난 50년간 당뇨병 중증에 시달린 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수없이 눈을 수술하시고 결국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끝장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소일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정력적으로 사역했으며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디렉토리북을 놔두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제 이름을 부르며 조의 패밀리가 빨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에브리데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지켜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팍해지면 큰일이 아니라 끝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 말고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죄는 깨달았으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일종의 보상 감정입니다.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있으면 마치 그 죄에 대해서 제법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죄책감만 가진 사람이지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의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계십니까? 당장 회개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1907년 대부흥의 기록을 읽어보니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흥이 있을 때 오랜 동안 어떤 사경회를 열게 되면 오랜 동안 준비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매일 정오마다 모여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한국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읽고 공부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무지가 깨어지고 강팍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어찌할꼬 하는 탄식으로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책감만 가졌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면서 무서워하며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형제와 자매 또는 교역자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자신의 부인을 내치고 다른 여자와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자 함께 살던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사랑했던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영화하고 정반대예요. 영화는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 여자하고 사는데 회개는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여자를 돌려보내요. 감정은 스틸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자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자기 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슬픈 자기 와이프에게 돌아가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몰래 죽이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회개가 일어나자 죄를 교회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람이 아마 평생 감옥에서 살았겠죠? 사형을 당했던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의 돈을 조금씩 떼어먹던 장로님들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몰래 빼어쓴 돈의 6배를 갚습니다. 어떤 사람은 1엔짜리 물건을 사는데 1.1엔을 붙여서 0.1엔을 붙여서 띄어먹었어요. 뭐 이런 일은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토색한 것의 6배, 0.6엔을 들고 1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40km입니다. 걸어서 그 돈을 돌려주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초요 뿌리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부터 이를 것입니다. 제가 영어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깨끗이 닦이며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and He may send the Christ who has been appointed for you. 너를 위해서 예약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날이 바로 times of refreshing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refreshing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refreshing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쾌케 되는 날은 어디서부터 올 것입니까?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 시간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시작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